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나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오면 참 이상한 교회도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저희는 아무런 크리스마스의 표식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창조되었고 또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한 뒤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 4천년 정도 걸렸죠. 4천년. 대략입니다. 이 4천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두시고 가셨고 지금 그때로부터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가 거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때 다시 올라가죠. 얼마 동안 하늘에서 있습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1000년 동안 거주하다가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물론 창조 때에도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계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오신 것은 세 번, 한 번은 오셨고 한 번은 오실 것이고 또 한 번 내려오십니다. 세 번을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그 사실 자체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로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원래 인간이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영생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시도록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하여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을 때 태양을 굉장히 그 두려워하기도 하고 태양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종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태양에 관련된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설화를 보면 이 태양과 관련된 절기들에 의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 이 태양의 길이에 따라서 예, 춘화 추동이 이제 만들어지죠. 춘화 추동이 이제 예, 계절이 만들어지는데 이 춘분 때는 밤낮의 길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춘분 때는 밤낮의 길이가 이제 같습니다. 갔다가 하지로 가면 예, 여기 이제 낮이라고 하고 밤이라고 하십시다. 하지로 가면 갔다가 하지로 가면 무슨 시간이 길어집니까? 낮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길 밤이라고 하고 여길 낮이라고 합시다. 밤낮이에요. 낮 시간이 길어지고 밤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지로 가면. 그 다음에 하지에서 추분으로 내려오면 점점 이제 저녁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그리고 추분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지로 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밤이 점점 더 길어져서 동지가 되면 밤 시간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렇게. 동지가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낮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죠? 여기 다시 이제 춘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표를 보면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이렇게 상승되는 점이 있어요.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상승되는 점이 어딥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낮이에요. 이 낮이 지배하는 시간이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올라가는 점이 두 지점이 있어요. 이게 춘분입니다. 춘분에서부터 하지로 갈 때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더 길어지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언제 다시 태양이 지배하는 시간이 또 올라갑니까? 동지가 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춘분과 동지는 굉장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두 춘분과 동지의 큰 축제가 벌어져요.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일이 이 두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춘분에 벌어지는 축제가 태양 부활절입니다. 태양 부활. 여기서 더 커지니까요. 그 다음에 동지에 벌어지는 축제가 태양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탄생일은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동지 일주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큰 축제가 벌어지다가 우리나라는 동지가 언제인가요? 12월 22일인데 이 로마 이 당시 이 그 세계를 지배하던 이 축제가 만들어지던 지역에 동지날은 12월 25일에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데 요것은 진탕만탕 먹고 노는 축제예요. 이거 언제 이것이 절정에 이르는가 하면 12월 24일에 절정에 이릅니다. 12월 24일은 온갖 범죄를 해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12월 24일 이 태양 축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아닌데 부도덕한 죄를 주로 많이 짓는 것입니다. 이 축제 속에서. 그러다 이제 동짓날이 지나면서 이제 이 축제가 끝나요. 근데 이 날짜까지 12월 25일을 날짜까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12월 24일 이 당시와 꼭 마찬가지로 예수님 탄생을 빙자해 가지고 365일 날짜 중에 제일 죄가 많은 때가 언제예요? 12월 부도덕한 죄가 가장 심한 때가 12월 24일입니다. 이게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활절이 또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 부활절로 또 둔갑을 해서 있어요. 예수님 부활절도 이 태양 부활절과 연관을 맺고 있어요. 날짜를 정하는 것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 달에 부활절 예배들을 드리는데 왜 4월 달인데 그 4월 달인데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항상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절 날짜를 정할 때는 일단 충분히 지나야 됩니다. 충분히 기준에 충분히 지나서 음력으로 첫 보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 일요일이에요. 부활절 지키는 사람들이 날짜 정하는 것을 대개 다 모릅니다. 기준은 태양 부활절 하던 춘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정치와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면서 이교의 습관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이 타락의 양상이 교회와 정치와 이교의 습관이 섞여서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태양신에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교화되는 과정에서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러한 제도들이 다 이 이교에서 나온 것들이 교회에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한 사건은 중요하지만 부활한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탄생한 것 중요하지만 탄생한 날짜를 우리가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글쎄 그 배경을 좀 아시고 보내면 좀 더 다른 의의가 있을 것 같아서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오늘 주제가 좀 관련이 있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대소망 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그 요한의 투옥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그 선교 지역을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어디로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기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 공부할 때마다 가끔 드리던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아래 지역이 유대고 이 안에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같은 것은 이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요 중간이 사마리아고 이 위에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대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시대소망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소식, 메시아의 오심이 반포된 지역은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 요한의 탄생이 그곳에서 예고가 되었고 유대의 베들레헴 언덕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의 예루살렘으로 동방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아기 예수의 신성에 대하여 증거하는 글이 또 신약성경에 나와 있고 유대와 예루살렘이 침례 요한이 힘차게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기별을 먼저 전했고 먼저 들었습니다. 유대에서 예수께서 그의 첫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초기 봉사 대부분이 유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하늘의 기별을 증거하시고 그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든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고 정말 진실하게 그의 말씀에 순종했었다면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주는 큰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불신이 결국은 증오심으로 변했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적으로 거절하는 큰 불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2000년, 1900년 이상 나라 없는 서름을 받으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결과가 참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얼핏 드린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 온 세계에 이 험악하고 정말 비극적인 역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큰 세력은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정치, 경제, 뭐 금융 또 온갖 범죄 이러한 것들을 뒷조종하는 배후 세력은 거의가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프리메이슨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이 관련된 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했던 계획이 좌절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그 힘이 사단의 손으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면서 말씀을 거절할 때에 사탄의 손에 들어가면 엄청난 일을 또 반대로 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능력이 크면 클수록 사단이 이용하는 범위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단이 그를 붙들고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개심시키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상 끝까지 하나님 편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회피하고 부름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자기 되는 대로 살 때 결국 사단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란 꼭 교회를 떠나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진리에 충실하고자 끊임없이 움직이며 노력하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은 결과적으로 변질돼서 몰락하고 패망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거기 역사를 잠깐 그 도표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를 메시아를 탄생시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번성한 많은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떠한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약해 보이고 조그만 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기 때문에 온 세계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패망을 했지만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순수한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정치와 결탁하게 되었고 이교의 습관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면서 타락한 중세교회 역사가 열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여 수많은 이교의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 대신 인간의 전통을 더 높이 세우는 그러한 교회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신실한 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정말 말씀에 불타는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횃불은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점점 꺼져가고 희미해졌습니다. 개신교회가 변질됐고 타락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의해서 개혁을 했어야 했지만 개혁은 중단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역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드디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지금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동안 흘러내려온 이 역사의 구조에 의하면 또 다른 단계가 와야 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언에 의하면 결국 이것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역사가 반복될 수가 없이 종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예언상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혹시 개인적으로는 패배하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23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악해서 그런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신 거룩한 말씀에 항상 깨어서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자꾸 내 생활에 적용시켜서 맞추지 말고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진리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지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인은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더 밝은 빛이 비치 순종할 때 또 더 밝은 빛이 비치 오고 순종함으로 나중에는 결국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의 빛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사소한 내 개인의 생활이나 내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제쳐두면 일시적으로 말씀을 보류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밝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함으로 걸려 넘어져도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점 밝게 비추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더 밝은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이 올 때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또 이해관계 따져보고 또 현실적 삶에 조금 어려우면 또 보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때문에 또 보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을 하면 결국 빛은 거두어지고 어둠 속에 살면서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봉사를 잠시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의 그 랍비들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아주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하고 살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랍비들보다 더 열성이 있고 더 신실했고 편견의 지배를 별로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배우면 그 배운 지식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가난했으면 아무 탈 없이 살았을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돼가지고 큰 곤경과 어려움에 빠져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큰 기업을 하다가 정말 패가 망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안 됐으면 평범하게 아무 고통 없이 살았을 뻔했는데 그 돈 때문에 불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이 가능하면 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인류에게 크게 뭐 공헌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배우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많이 배우고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잘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중에는 아주 단순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이 꼴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처럼 진리를 잘 받지 않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와주려고 약속했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뭐 여중과 교도소에서 나와서 아주 좀 이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재활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구두를 닦는 기구들을 이제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예배 때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뭐 점심을 이제 저하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뭐 본인 말로 자기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참 그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뭐 현미밥은 먹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현미밥을 이만큼을 두 번을 갖다가 금방 먹더라고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근데 밥을 먹고 나더니 저는 뭐 아직 요만큼 가져온 걸 아직도 먹고 있는 중인데 그 주방에 가서 그 행주를 하나 가지고 나오고 어디서 이렇게 신문지를 한쪽 가지고 오더니 그 식사 다 하고 난 그 빈 식탁을 막 닦아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저기 식탁을 이렇게 닦아내면 이게 틀림없이 교회에다 뭐 좀 잘 보이려고 속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안 닦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거예요. 그게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괜히 해봐야 뭐 속 보이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저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이 단순하게 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혹시 가진 것, 배운 것 없더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만족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것은 그 예루살렘의 랍비나 관원들을 피해서 은신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그 당시에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었고 유대의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복음의 불씨를 다른 곳에 붙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시대소망 232페이지에 보면 그 갈릴리의 복음 증거하시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일찍이 이런 시기가 있어 본 적은 없었다. 하늘이 사람들에게로 내려온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오랫동안 갈망하여 오던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제 자비가 많으신 구주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무지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소생함을 얻게 되었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네 글자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시대소망 23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시기는 바로 2300주야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 찼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 임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300주야를 여기서 우리가 뭐 상세하게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만은 다니엘 9장에 나온 2300주야를 다 해석해서 도표로 그려놓으면 지금 자료에 보시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AD 27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도표에 AD 27년 찾으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 계시를 통해서 이 주신 2300조에 관련된 예언 중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70일에.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해석을 그 설명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몇 일에가 62일에가 지난 후에 누가 나오겠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부터 시작해서 7일에와 62일에를 지나고 나면 서기 27년이 나옵니다. 그 서기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 70일에 중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으면 몇 일에가 지난 것입니까? 69일에가 지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에 중에서 얼마 아직 남았어요? 69가 지났으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그 한 일회에 대하여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장차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예수께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인데 그 한 일회 동안에 다시 말하면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위한 70일회 중에서 69일이가 지나고 예수님 침례 받은 이후로부터 딱 한 일에 일주 예언상으로 하면 7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나라에 집중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그 일의 절반에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7년을 반으로 나누면 3년 반, 3년 반이 나오죠. 27년으로부터 반 이래,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이 되었던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와 예물이 끝남으로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아직 얼마가 남았습니까? 3년 반이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3년 반 동안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집중적으로 유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34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었고 제자들은 대부분 다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4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 나가고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나가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490년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2300주야 예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시대소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전으로 해서 이와 같은 기별이 전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큰 축복입니다. 시대소망 234페이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의 말씀을 중시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복음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 마지막에 참된 빛을 비추어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할 안내서는 예언서들입니다. 이 교회가 한때 그 건강전도가 여러 지역에 확산되고 이 건강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무슨 말이 잠시 있었는가 하면 예언전도는 한물 갔다. 그런 말들이 한 번 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상당히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건들 책에도 보면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그 어떤 건강전도에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예언전도가 한물 갔다는 말은 큰일 날 말입니다. 예언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힘을 잃어서는 안 될 기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예언전도 할 때 이미 다 그 전에 들으셨던 기별이지만 그것을 새롭게 다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단한 각성과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의 기별을 본인도 물론 깊이 상고하고 늘 살펴야 되겠지만 이 예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정말 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엄청난 진리의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5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소식이 은혜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영광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직전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까? 4절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언제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가 이미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의 예언에 의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많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온갖 기구들이 1800년대 초에 발견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 1801년에 네 바퀴 달린 자동차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1803년에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 종이지요. 제조업이 기계화됐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돼서 성경이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었고 1807년에 풀턴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동력 기선을 발명해서 물로도 다니기 시작했고 1811년에 윤전기가 발명이 되어서 대량 인쇄가 시작이 되면서 지식 보급 전파하는 일이 아주 신속해졌습니다. 1822년 스티븐슨이 최초로 기차를 발명해서 육지로도 빨리 왕래하게 되었고 1902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면서 공중을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1800-900년대에 일어나고 결국 이 역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둔감해졌습니까? 느끼십니까? 아,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니까 둔감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조금 고개를 들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지금 체질화되어 가고 있어요. 34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믿지만 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저는 이 화요일 저녁 집회 오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참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